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동물의 사육제, 죽음의 무도, 또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라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곡을 만든 사람은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입니다. 1835년 10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생상스도 유명한 음악가들처럼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요. 5살 즈음에 작곡을 했고 10대에 전문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또 유명한 음악상에도 도전하고 인정받은 천재 음악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두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10월에 태어난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와 함께하겠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생상스가 누구인지 또 어떤 작품을 만들었고 활동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여행을 시작하는 첫 곡, 바이올린 연주의 명곡 중에 명곡으로 꼽히는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입니다. A단조 곡이고요. 작품 번호 28번입니다. 1863년 28살이었던 생상스가 음악적으로 아주 가까이 지내던 당대의 바이올린 연주가 파블로 데 사라사테를 위해 만든 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루지에로 리치의 바이올린, 피에로 감바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죠. 프랑스 음악가,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로 불리는 까미유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 작품 번호 28, 루제로 리치의 바이올린, 피에로 감바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작곡가 생상스와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의 인연을 이야기하게 되는 곡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이 1859년인데요. 그때가 생상스가 24살, 사라사테가 15살이었는데 당시 유럽에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기교가 아주 최고인 비르투오소 연주자 스페인 소년 사라사테와 작곡가 생상스가 만난 겁니다. 사라사테가 첫 만남에서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1863년에 생상스가 이 곡을 만들어서 사라사테에게 전했고요. 두 사람이 함께, 그러니까 생상스가 지휘를 하고 사라사테가 음악을, 선율을 이끌어가는 역할로 세상에 이 곡을 알렸다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악여행은 1835년 10월 9일에 태어난 음악가, 프랑스의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를 10월의 음악가로 정하고 생상스의 음악세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천재 음악가 생상스는 정말 만능 재능인이기도 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은 당연했고요. 문학, 천문학, 식물, 역사에도 아주 능통했고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하고요. 여행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생상스를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정말 빨랐다고 하는군요.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곡, 오페라 모든 장르의 음악을 골고루 만들었고 오르간과 피아노 연주 실력은 작곡가이자 연주자였던 리스트와 비교할 정도였답니다. 생상스는 또 음악가들이 존경하는 음악가였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는 생상스를 세계에서 음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음악가는 생상스를 음악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작곡가로 불리는 모차르트를 능가하는 작곡가다 라고 평할 정도로 팔방민 다재다능한 생상스였습니다. 자, 생상스가 여행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연주 여행 중에 만들었다는 곡도 많고요. 또 동양, 예, 동양에 대한 상상과 기대를 담은 작품도 있습니다. 바이올린 작품 하바네라라고 불리는 하바네이즈, 이 곡을 들어보실 겁니다. 4분의 4박자 또는 4분의 2박자의 여유 있고 무게감 있는 춤곡을 하바네라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흑인들의 음악이 쿠바 아바나를 거쳐서 다시 스페인 풍의 무곡으로 정착한 춤곡을 하바네라 이렇게 부릅니다. 생상스의 하바네이즈를 듣고 있으면 주르즈비제의 오페라 카르멘도 떠오르고요.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작품도 떠올리게 되는데 이 하바네라라는 리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나자 살레르노 손넨버그, 제라드 슈와츠가 지휘한 뉴욕 체임버 심포니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작곡가 생상스 하면 이 작품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 동물을 묘사한 실내악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인데요. 원래 이 작품의 부제는 두 대의 피아노,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온갖 악기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로폰, 또 첼레스타를 위한 동물학적 환상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은 동물의 사육제 하면 바로 생상스를 떠올릴 정도로 이 제목이 더 유명합니다. 동물의 움직임과 모습을 음악으로 오선지에 그려넣은 재치가 클래식 음악에 대한 무게감, 뭐 어려움 같은 거리감을 없애주는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음악에 대한 상상력, 또 친근감을 키우게 하는 음악으로 널리 쓰이기도 하는데요. 동물의 사육제 이 곡은 1886년에 생상스가 51살 때 만들었습니다. 짧은 길이의 1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만들었고 생상스와 몇몇 음악가만 참석한 행사에서 공개됐었는데 일반인들이 이 곡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한 40년 정도 뒤인 1922년 2월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작곡가 생상스가 이 작품의 출판이나 연주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랍니다. 목적 있는 특정 행사를 위해서 이 곡을 만들면서 오펜바흐나 베를리오즈 등 여러 작곡가의 작품에서 착안해서 그 선율과 리듬을 빌렸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순수하게 장작한 백조 악장만 출판을 허락했었다고 하네요. 자, 동물의 사육제 각 악장의 제목을 보면서 찾아듣는 재미가 있는 곡입니다.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암탉과 수탉, 당나귀, 거북이, 코끼리, 캥거루, 수족관, 긴 귀를 가진 사람, 뭐 당나귀나 토끼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깊은 산속의 뻐꾸기, 새장, 피아니스트, 화석, 백조, 뭐 이렇게 14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수족관, 코끼리, 백조 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 동물의 어떤 움직임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 오늘 함께할 영화는 미국의 마이클 사노스키 감독이 2021년에 발표한 영화 피그입니다. 한국에서는 송로버섯이라고 부르는 트러플 버섯을 찾아내는 이 트러플이라는 이름의 돼지 피그가 이 1시간 반 정도 길이의 영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제이고요.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 피그의 주인공은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한 로비입니다. 무슨 사연에서인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숲속에서 이 돼지 트러플과 단 둘이 살고 있는데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송로버섯을 찾아내는 돼지 트러플은 로비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중요한 자원이자 또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돼지 트러플이 사라집니다. 로비는 트러플을 찾아 헤매고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단절했던 세상 속으로 트러플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로비를 돕는 사람은 그의 송로버섯을 사가는 젊은이 아미르입니다. 로비의 고장난 차를 대신해서 차를 태워줄 수 있었고 또 유일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미르이기 때문에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같이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두 사람의 여정 속에 그들이 살아온 과정, 인연, 연민을 알게 됩니다. 롭과 아미르가 돼지 트러플을 찾아서 도착한 곳은 포틀랜드입니다. 15년 전에 부인을 잃고 삶이 망가진 롭이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또 요리사로도 이름을 날렸던 곳입니다. 거짓골의 불황자 행색으로 레스토랑에 앉아서 요리에 혹평하는 롭. 롭이 호통하면서 말하는 요리에 대한 철학. 아미르가 기억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에 롭의 요리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미르와 아버지 다리우스의 불화. 먼저 떠나본 아내를 잊지 못하는 롭의 처연함과 어둡고 무겁, 애잔한 이야기가 돼지 트러플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과정과 겹쳐집니다. 두 사람의 여정 끝에 관객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이들이 쫓던 것이 돼지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살아갈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는 여러 곡의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부잣집 아들인 아미르가 운전을 할 때면 늘 틀어놓는 라디오 음악이기도 한데요. 삶의 본질도 음악의 본질도 모르는 젊은이, 철없이 밝아 보이지만 또 어두운 내면을 감추고 있던 아미르를 대변하기도 하고요. 롭과 주고받는 이야기의 무게감을 더하는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레퀴엠 미사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라크리모사, 레오 딜루비의 오페라 라크메에 나오는 꽃의 이중창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음악여행이 소개하는 10월의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도 흐릅니다. 그중에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들어보실 겁니다. 중세 유럽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앙리 카잘시스의 시를 생상스가 음악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무덤가에서 유령과 악마가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원래는 가사가 있는 성악곡이었고 피아노 곡으로도 만들었지만 관현악이 연주하는 교향시로 지금은 더 유명한 곡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밤 12시를 알리는 하프 소리가 들립니다. 죽음의 신, 악마가 등장하는 바이올린 소리가 있고요. 왈츠를 추는 이 해골의 왈츠, 춤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곡을 발표했을 때는 좀 기이한 선율과 오싹한 기분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생상스는 오히려 그런 강한 반응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더 작곡가의 의도를 알게 됐는지 지금 죽음의 무도하면 작곡가 생상스를 떠올리게 하는 그 생상스 음악 세계를 대표하는 곡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영화 피그에 담긴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작품 번호 40입니다. 샤를 뒤투아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0월에 태어난 프랑스 작곡가 까밀 생상스의 오페라 아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70년대 작품입니다. 기독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재판관 삼손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속의 아리아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땅, 약 1000년 전의 이스라엘 땅과 그 사람들이 배경인 오페라인데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는데 민족의 지도자이자 아주 용맹한 전사 삼손이 하늘이 꼭 구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사 삼손은 여인 데릴라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내는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감옥 신세가 되고요. 민족의 해방을 이끌지 못한 지도자라는 자괴감에 빠졌다가 감당할 수 없이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분노로 그가 묶여있던 기둥을 흔들게 되고 이방인을 섬기던 신전, 적을 모두 죽게 한다는 그런 서사가 담긴 작품이 바로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자, 생상스가 만든 그 10여 편의 오페라 중에 이 시대 유일하게 알려진 작품이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자, 데릴라의 아리아,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소프라노 크리스타 루드비히의 목소리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작곡가 생상스의 음악 세계가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오르간이 주제 선율을 맡고 있는 교향곡입니다. 3번 교향곡 C단조 작품 번호 78인데요. 오르간 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2악장 마에스토소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르간 연주는 프랑스의 오르가니스트 마르클레르 알랭, 지휘자 장 마르티농이 이끈 프랑스 국립 라디오 방송 교향악단이 연주합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대표들에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a proud Pacific power, and the American people have a profound stake in the future of the Indo-Pacific.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태평양 국가로 미국민들은 인도 태평양의 미래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의 많은 국민과 국가들과 역사적인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미국과 아세안의 안보와 번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동남아시아와 미국 사이의 무역이 6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미국과 아세안의 경제 협력은 두 시장 모두에게 거대한 성장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defense and deterrence commit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security presence in the Indo-Pacific.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방위와 억제 공약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안보적 존재는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되고 상호 연결되며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국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의 중심에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upgraded the relationship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 기반 시설과 디지털 경제에 투자했다며 우리는 기후 위기와 복원을 위한 주요 계획을 시작했으며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워싱턴에 사상 최초의 미국 아세안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아세안 센터는 공식적인 아세안 참여를 촉진하고 사람들과 기업 그리고 학술기관들 간에 더 많은 교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해리스 부통령의 자카르타 방문 후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우리는 10억 인구가 집단적으로 매우 밝은 미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이곳 인도태평양, 특히 이곳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